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이 뉴스입니다. 호주가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파기한 건 국익 때문이라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말했습니다. 호주 모리슨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주 잠수함 계약 파기 전에 호주가 프랑스 잠수함에 대해 깊고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프랑스가 체결한 37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은 호주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이를 몇 달 전부터 프랑스에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앞서 18일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출범과 관련해 호주와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두 나라의 조치는 이중적으로 중대한 신뢰 위반이자 경멸적이라며 이 사안을 내년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가 사상 처음으로 동맹인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한 건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보여준다며 현재 동맹국들 사이에 심각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은 지난 15일 인도태평양 내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를 목표로 오커스 출범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협력의 일환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870만 달러를 기록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0분의 1 정도로 타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청서가 18일 갱신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북중 교역액은 2,878만 달러로 전달 7월에 기록한 2,092만 달러보다 37%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250만 달러, 대중 수출액은 7월에 412만 달러보다 200만 달러 정도 증가한 62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600만 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북중 교역 규모는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하면 당시의 12%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북중 교역은 주로 육로가 아닌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등을 이유로 20개월째 국경을 봉쇄하면서 무역 규모가 급감해 국내 경제와 주민들의 삶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아직 국경 봉쇄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무책임한 처세란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과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8일 일본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 주최한 4인 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닷새 일정의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에게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19일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지난해 대비 3.5%가량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감염의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538만 명이 이동하며 특히 추석 당일인 21일 화요일엔 626만 명이 이동하는 등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연인원으로 3,22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72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한국보건당국은 19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71%, 접종 완료자는 43%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적어도 화요일까지 계속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20에서 60mm, 함경도는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이상 BOE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14일 미한일 3국 북핵수석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1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이현철,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서 지난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구구절 열병식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지난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 또 1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또 미사일을 쏜 건데요. 지난 3월에도 이제 순항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요. 6개월간 이제 조용하다가 9월에 이제 또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3월에는 한국의 그 현무3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북한이 그 발사한 측면이 많고요. 이번에는 한국이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영어로 SLBM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에 대응해 일종의 반발해서 자기들도 그 미사일을 발사한 측면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남북한의 그 군비 경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국이 잠수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니까 나도 미사일을 쏜다, 이렇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예상치 못한 결과, 즉 남북 관계도 좀 꼬이게 만들고 미북 관계도 좀 악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물론 사태가 이걸로 인해서 뭐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악화될 것 같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분간은 기존의 흐름, 그러니까 남북 미북 간의 교착 상태, 이런 것도 계속되고, 또 북한을 지금 그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일과 12일 그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어떤 종류의 미사일입니까?
네, 일단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그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그 북한에 설정한 그 타원 또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서 7,580초, 그러니까 한 2시간 6분 20초 동안 날아갔고요.
예.
사정 거리는 1,500km로 그 표적에 명중했다는 게 북한의 발표입니다. 북한이 밝힌 사거리 1,500km는 그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미칠 수 있는 거리고요. 한국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C와 사거리 면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동안 북한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km에서 한 200km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 순항미사일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사거리가 기존의 순항미사일보다 크게 뛰어넘는 거여서 지금 한국과 미군의 군당국 등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미사일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서 정밀한 분석 중이라면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밝힐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안 했다는 게 북한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발표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안 한 걸로 돼 있고요. 북한 그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순항미사일과 그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모두 박정천 그 당비서 그리고 김정식 군수공업부장 그리고 전일호 그 국방과학원 당비서 등이 참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미사일 훈련이나 군부대 이제 포사격 등에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참관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안 갔고 그 공개된 사진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점을 특히 이제 그렇게 안 갔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것은 아마 그 한국을 비롯한 외부의 일종의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국가 방위를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지 이것을 갖고 무슨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위협하거나 도발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안 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먼저 미국은 북한의 그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백악관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면서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이를 추구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 정책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정리했던 그런 기조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백악관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외교적 노력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백악관의 이런 입장은 그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한국 청와대도 관련해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혔을 뿐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강경 대응보다 침착한 대응을 택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일단은 순항미사일 자체가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고 또 앞으로 또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던 이틀 뒤죠. 15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열차에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그 특별한 이유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열차에서 이제 쐈다고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북한이 그동안 뭐 미사일을 많이 쐈지만 이렇게 이제 열차에서 그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그 소련이나 그 중국을 했던 것인데요. 아마 북한도 이 기술 이런 것을 본따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미사일을 감추기 위한 겁니다. 지금 북한은 대부분 미사일을 그 산이나 또 지하 동굴을 같은 데다가 이제 숨겨놨다가 이동식 발사대 테리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이제 이것을 끌고 나와서 그 미사일을 쏘고 나는데 지금 북한의 그 지하 동굴 또 이동식 발사대 움직임 같은 것은 한국과 미국의 그 정보 당국이나 군사 당국이 대부분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유사시 전쟁이나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과 한국이 벌써 이것을 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사일을 감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차에다가 미사일을 그 싣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쏘게 되면은 상당히 미국과 한국이 이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북한의 경우는 그 열차에서 이것을 감추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약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워낙 국토가 넓고 그야말로 기차가 수천 대가 그 하루에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인공위성이 있더라도 이것을 다 파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뭐 국토가 한결 좁고 또 하나는 철도 노선이 단순하고 또 철도도 대단히 노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같은 그 열차에서 이런 걸 쏘고 이것을 감추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과거 그 소련이나 중국이 했던 거기에 비해서는 감추는데도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그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도발이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과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김여정이 일단 그 도발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예.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 신형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지만 과도한 긴장 또 갈등 이런 국면으로 가지 않게 최대한 정세를 관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발언을 보면 미사일 발사가 그 누구를 겨냥하고 또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해서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방과학 발전과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 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 또 자유적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아울러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국의 국방 중기 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국 그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과업을 차질 없이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8차 당대회 때 그 많은 그 무기체계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만약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북한이 이런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체계를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 또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제 도발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기 개발 5개년 과제 수행의 하나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개발하려는 것이지.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북한의 주장이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그 주변국들에서는 이를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요번에 그 북한이 발표한 순항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500km나 된다 이렇게 북한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일본 전역이 북한 미사일 사거리에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크게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한국도 그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국도 이번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그 궤적을 그 100% 파악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 그 서욱 국방장관이 한국 국회에 나와서 방공 체계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막는 체계가 이미 있긴 한데 이것을 보완해서 더욱 그 촘촘히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북한도 일종의 그 한국과 미국을 좀 그 은근히 좀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그 분석이 많습니다.
예, 지난 15일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do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es. These missil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또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도요, 또 북한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관여를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은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일단은 외교적 접근법을 유지하는 등 절제된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 우려되긴 하지만 일단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상황 관리에 주력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한반도 긴장이 더욱 확대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그 탄도미사일 발사 얘기죠.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만 거리가 짧은 단거리라는 점이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또 이때 그 한국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도 보이는 만큼 강도 높은 대응 이런 것보다는 상황 관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외교를 강조하는 그런 절제된 대응을 선택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일단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외교적 접근법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 쪽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예, 이현철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안보리에 회부됐다고요?
네, 회부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 날 유엔 안보리 그 비공개 긴급 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앞서서 그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그 프랑스와 에스토니아가 이제 회의를 열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회의가 열렸고요. 각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또 이사국들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참가국이 각자 그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응 그러니까 무슨 공동 성명을 낸다든가 북한을 비난하는 어떤 뭐 그 행동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진 않고 특별한 뭐 움직임이나 언급 없이 그냥 회의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아마 그 다른 나라 서방국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해서 이 같은 그 공동성명이나 무슨 행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잠잠하던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큰 관심사는 북한의 의도일 것 같습니다. 판을 깨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직까지는 뭐 북한이 판을 깨는 정도로까지 도발에 나선 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이나 이런 것에 판을 깨려고 했으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나 아니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보다는 적어도 중거리 또 아니면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뭐 또 핵실험 이런 걸 했겠죠. 하지만 뭐 그런 것보다 훨씬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작은 그 저강도 도발을 한 그런 셈인데 따라서 북한의 이런 그 이딴 미사일 발사는 판을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바이든 정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을 한번 떠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피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모색하는 노력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북한 오늘 그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이 서로 만나서 지금 북핵 협상 대표들이 잇따라 회동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북한은 이런 그 이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 문제가 시급하다 또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 이런 거를 알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재 완화 또 군사훈련 중단 대규모 원조 이런 것들을 이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북한이 지금 떠보는 그런 단계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그 분석인데요. 만약에 이런 그 저강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보다는 더 한 단계 수준 높은 그런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미국의 태도가 급변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그 미국의 외교적 접근법이나 혹은 양보 또 지원 제한 이런 것들이 급하게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도쿄에서 지난 14일 열린 미한일 3국 북핵 수석대표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성킴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그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그 북한이 11일과 12일 신형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논의됐을 것 같은데요.
네, 논의가 됐습니다. 원래 이번 그 도쿄 그 미한일 3자 협의는 북한에 대한 그 인도적 지원 문제를 그 다루려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성김 대북 특별 대표 그리고 한국에서는 노규덕 한반도 평화고수 본부장이 참석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의는 그 14일 날 열렸는데 그에 앞서서 북한이 그 11일, 12일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것이 그 사전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특별한 언급이나 대책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계획의 목표가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그 논의하는 것이긴 한데 이 앞서서 북한의 그 순항 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미사일 발사가 인도적 지원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번 순항 미사일 사거리는 그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1,500km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예민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은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시험 발사 성공이 전해지자 큰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북한이 이번 발사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 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발사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일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신형 미사일이 1,500km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예. 일본과 주일 미군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고 따라서 군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확한 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본토 공격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고 따라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신중한 견해도 일각에서는 함께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이 성김 대표는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기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군 유해 이 협력이 시작되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성킴 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제 그 미군 유해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 재개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미군 유해가 그 유해 문제는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그 한국 전쟁 그 처리 또는 인도적 문제 그 사안인데요. 아시겠지만 1990년대 북한이 그 미군 유해를 좀 그 처리를 해서 발굴해서 이제 보낸 적이 있고요. 또 지난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도 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북한이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쉬운 다섯 박스를 그 미국한테 이제 보냈고요. 그 뒤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성김 그 특별 대표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이것이 이제 그 비정치적인 문제고 또 미군 유해는 그 미국과 북한이 충분히 아무런 부담 없이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성김 그 특사가 북한에 대해서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이 여기 응하면은 이것도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성김 특별대표가 이 북한이 만약에 접근성 또 모니터링에 대한 이 국제 기준만 충족시켜준다면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북한이 계속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논의의 불신은 아직 꺼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순항미사일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도 사실상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그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고요. 인도적 지원 의사도 철회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별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접근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데도 이런 접근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상황이고 만약에 북한이 지금보다 도발 수위를 더 높이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또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중단될 그런 논의 자체가 중단될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이 지난 1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는데 그런 그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그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 대통령이 도발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상당히 좀 뭐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도발이라고 그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이것이 그 부적절한 실언이다, 우몽하다 이렇게 그 상당히 그 격하게 좀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청와대는 기자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좀 그 김여정 그 담화 이 같은 비난이 좀 어이가 없지만 여기서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논평을 내고 이래서 그 불필요하게 그 남북 관계를 그 악화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이렇게 그 한국 대통령의 그 발언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입장은 낼 수 있지만 이런 것이 그 남북 그 합의, 남북 기본 합의 이런 것에 대한 그 정신을 그 어긴 거라는 것은 하나 지금 그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남북 관계는 물론 서로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정은 서로들 간섭 안 하는 것이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무기 개발 이런 것도 원칙은 안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 문제를 금하고 있고 또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도 그 안보리 규정으로 그 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군사 훈련 또 미사일 발사 이 같은 남북 간의 그 내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당국에서는 서로들 그 간섭 안 하는 것이 대원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2015년에 북극성 1형 또 2019년에 북극성 3형 이런 그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요. 또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는 북극성 4형 또 북극성 5형을 잇따라 공개하는 등 SLBM 개발에서는 한국보다 한 발 앞선 게 사실입니다. 아, SLBM은 그 바닷속에서 잠행하는 그 은밀성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핵 전력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도 그 SLBM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그 파괴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SLBM 개발은 그 지상 시험 발사 또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시험 발사 마지막으로 잠수함에 장착해서 시험 발사하는 것까지 3단계를 거치는데 북한은 아직 그 SLBM을 탑재할 3,000톤급의 신형 잠수함을 완성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이 SLBM 전력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의해 남북관계 또 이 미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가 이제 다소 영향을 미치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그 기존의 흐름이 그 계속되지 않겠냐 이런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이 지금 식량난을 포함해서 일종의 그 에너지난 또 물자난 외화난 이렇게 그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식량 지원 또 미국으로부터 백신 이런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이 없이 사태를 그 자력갱생으로 그야말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역시 그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고 또 미국과 그 대화를 재개해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이런 그 순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왕이 부장이 15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각자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타이완과 함께 그 남중국해 그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국이 여러 그 대화 관계에서 자신네들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 이익으로 여태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타이완 문제. 이것은 중국의 그 일종의 그 지방 정부다 이런 그 입장이고 또 남중국해 문제도 중국의 그 구단선이라고 그러죠. 여러 그 인공섬 이런 것이 그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왕이 부장이 요번 그 문재인 대통령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한테 각자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도 미국과 지금 서방국들은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의 그 영해나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일종의 도전이라고 그럴까 중국에는 대립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란 것은 역시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편승하지 마라. 당신네들이 나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한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그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문 대통령은 그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경색 관계에 있던 남북 관계를 풀고 또 미북 대화의 물꼬를 텄던 것처럼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그런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그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그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도발로 그 긴장과 대립이 극심하던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은 바 있지 않습니까?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아이스하키 등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고 또 올림픽 그 입장식에서 같이 공동 입장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이제 4월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이어서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미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었는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그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징계로 내년 올림픽 참가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기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이 왕이 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직후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좀 난처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는 그 관측이 많습니다. 그 왕이 외교부장 방한 직전에 북한이 이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한테 그 기자들이 물어봤죠. 순항미사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왕이 외교부장이 이거 군사적 활동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다 무기 개발하고 군사적 활동하는 거니까 이것을 그 문제 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북한을 그 편드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 뒤로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그 방문 시기와 맞물려서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또 물어봤다고 그러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그 아직 그 한국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도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것에 그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왕이 부장이 말을 안 해도 좀 일종의 그 좀 난처한 상황에 그 막닥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그 언론 관측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안이 3국 북핵 수석대표회의 그리고 이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 최현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앉혀 있는 들의 부정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켈빈 콜리지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고요. 아름답고 상냥한 대통령 부인은 햇살이란 별명을 얻으며 이전에 드센 퍼스트 레이디들에게 지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0대 켈빈 콜리지 대통령의 부인 그레이스 콜리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켈빈 콜리지의 가장 큰 자산은 그의 아내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쉽게 사귀고 남편이 하는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네, 켈빈 콜리지 대통령이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내던 시절 기업인 프랭크 스턴스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쓴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화에서 엿볼 수 있듯이 켈빈 콜리지가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데는 아내 그레이스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He was very shy. And as you can imagine,
켈빈 콜리지는 성격이 몹시 내성적이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큰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내 그레이스가 사랑으로 남편을 안심시키면서 켈빈 콜리지가 좀 덜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레이스 콜리지는 어색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화가 끊기면 그레이스 콜리지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었죠. 백악관 관리인으로 42년 동안이란 아이크 후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콜리지 행정부의 90%는 그레이스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 그레이스 콜리지를 좋아했고요. 선샤인, 햇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 콜리지의 격려와 따뜻함이 없었다면 켈빈 콜리지가 정치에서 성공하기 힘들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밝고 따스한 햇살 같은 여성 그레이스 애나 굿휴 쿨리지는 1879년에 미국 동북부 버먼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앤드류 굿휴는 증기선 검사관이었는데요. 그레이스는 외동딸이었던 덕분에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피아노와 노래 교습을 받았고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버먼트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레이스는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턴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레이스가 4살 때 아버지가 일터에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이웃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 집엔 그레이스보다 나이가 많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형제가 없다 보니까 그 집 딸을 많이 따랐죠. 그런데 그 집 딸이 클라크 학교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서 일했어요. 나중에 청각 장애 학생들을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 그레이스도 나이가 들면서 그 집 딸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각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클라크 청각 장애인 학교에 가서 가르쳤죠.
1903년 어느 날 마당에 나와 꽃에 물을 주던 그레이스. 문득 고개를 들어 건너편 집 창문을 쳐다보니 내복 차림에 중절모를 쓴 한 남자가 열심히 면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린 그레이스. 면도하던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네, 그 남자가 바로 나중에 남편이 되는 켈빈 콜리지였습니다. 당시 켈빈 콜리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공화당 소속으로 정치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레이스를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입니다.
같이 살던 사람에게 저 여성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사람도 클라크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레이스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레이스와 켈빈을 소개시켜줬죠. 나중에 그레이스는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면서 처음 간 곳이 시청에서 열린 공화당 집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같이 춤추러 가기도 하고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도 하면서 교제했는데요. 그레이스가 그런 걸 무척 좋아해서 같이 가긴 했지만 켈빈 콜리지는 그레이스가 노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밝고 외향적인 성격의 그레이스 굿휴와 마렵고 내성적인 성격의 켈빈 콜리지는 얼핏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켈빈 콜리지가 말은 없어도 대단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란 걸 알아차렸고요. 같은 버먼트 주의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어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 만인 1905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그레이스는 결혼한 뒤에 주부로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레이스 콜리지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정치에 관여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정치에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콜리지는 남자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역할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레이스가 맡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공화당 집회에 가긴 했지만요. 그 뒤에는 켈빈 콜리지가 그런 정치 모임에 아내를 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켈빈 콜리지가 연설하는 자리에도 그레이스를 데려가지 않았죠.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였는데요. 그레이스 콜리지는 남편이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낼 때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따로 떨어져서 주말 부부로 지내며 두 아들을 기르는 일에 열중했는데요. 1921년에 켈빈 콜리지가 부통령이 되자 남편을 따라 워싱턴에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23년 그레이스 콜리지는 백악관으로 이사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여행 중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편 켈빈 콜리지가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은 건데요. 새 퍼스트 레이디 그레이스 콜리지는 전임 대통령 부인들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요. 그레이스 콜리지는 매우 전통적인 아내였다는 겁니다. 당시 신여성 시대라고 해서 언론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죠. 대부분 미국인은 신여성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금주법 시대에 법을 어기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여성인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레이스 콜리지는 바람직한 중산층 여성의 모범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전임 퍼스트 레이디 3명 때문에 좀 골치를 앓았습니다. 우드로 윌슨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은 남편을 제치고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인상까지 줬는데요. 이제 상냥하고 평범한 보통 여성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환영했습니다.
또 그레이스 콜리지는 전임 퍼스트 레이디들보다 훨씬 젊었고 건강했습니다. 옷차림에도 관심이 많아서 늘 예쁘게 꾸미고 다녔는데요. 콜리지 행정부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세련된 인상을 더해줬습니다.
Very fashionable. She loved the color red.
그레이스 콜리지는 유행의 첨단을 걸었고 빨간색을 좋아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유행을 주도하는 여성이 되게 하는데 이바지했죠. 콜리지 대통령은 아내가 연설을 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사진 촬영은 허용했습니다. 당시 대량 부스를 발행하는 잡지가 많이 나오면서 이 그레이스 콜리지가 사진에 아주 많이 찍혔는데요. 그러면서 퍼스트 레이디가 행정부를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또 예전에 교사로 일했던 클라크 청각장애인학교와 계속 관계를 맺고 도왔습니다. 의료단체, 어린이 복지단체 일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했고요. 일하는 여성과 여성단체, 또 뭔가 성찬 여성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격려하기도 했었죠.
이게 나지만 내가 아니기도 합니다. 나 자신보다는 미국 대통령의 아내 역할이 우선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부수적인 겁니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단히 훌륭하게 해냈지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특히 1924년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입니다.
무척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아들이 16살이었는데 테니스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에 신발만 신고 테니스를 하다가 이 발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 사소한 일로 걱정을 끼치기가 싫어서 혼자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상처에 감염돼서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콜리지 대통령 부부가 크게 상심했죠. 특히 콜리지 대통령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레이스 콜리지는 남편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아들의 죽음이 콜리지 대통령 부부와 미국인들 사이를 더 가깝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레이스 콜리지가 일일이 답장하려고 애썼거든요. 퍼스트 레이디로서 그레이스 콜리지의 유산이라면 일반 대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콜리지 행정부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찰스 린드버그가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고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가 홈런 기록을 세우고 거리에 재즈 선율이 넘쳐나고 미국이 콜리지 시대의 번영으로 불리는 호황을 누리면서 콜리지 대통령 부부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콜리지 대통령은 1928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아내와 함께 워싱턴을 떠나서 매사추세츠로 돌아갔는데요. 콜리지 대통령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레이스 콜리지는 그 뒤에도 20년 이상을 혼자 더 살았습니다. 남편이 늘 이래라 저래라 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지시받던 때가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등 남편이 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시도하면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0대 켈빈 콜리지 대통령 부인 그레이스 콜리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뉴스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870만 달러를 기록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 시기와 같이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로 여전히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소가 18일 갱신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북중 교역액은 2,870만 달러로 전달 7월에 기록한 2,092만 달러보다 37%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250만 달러, 대중 수출액은 7월에 412만 달러보다 약 200만 달러 증가한 62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600만 달러를 넘은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등을 이유로 20개월째 국경을 봉쇄하면서 무역 규모가 급감해 국내 경제와 주민들의 삶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지도부는 아직 국경 봉쇄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고노 후보는 과거 외무상 시절 북한과 상대한 결과 북일 정상회담 없이 납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보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노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보는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북한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일본의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당국이 닷새 일정의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에게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8일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지난해 대비 약 3.5%가량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감염의 전국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22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538만 명이 이동하며 특히 추석 당일인 21일 화요일엔 626만 명이 이동하는 등 추석 특별 교통대책 기간에 이동 인원은 3,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72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사흘간 우주 유영에 나섰던 4명의 민간인이 18일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순수 민간인들이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주 관광 시대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지난 15일 발사했던 우주선이 18일 오후 7시 플로리다 앞바다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다음 소식입니다. 순수 스페이스X는 이날 미국 인스퍼레이션 4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우주선 선장을 맡은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젠먼이 2억 달러로 추산된 비용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간호사와 이라크전 참전용사 등 미국 민간인 3명이 우주선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이륙 후 사흘 동안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은 궤도에서 지구를 15바퀴 이상 선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가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파기한 것은 국익 때문이라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정부는 잠수함 계약 파기 전에 호주가 프랑스 잠수함에 대해 깊고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적어도 화요일까지 계속되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20에서 60mm, 함경도는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내일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BOE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9월 19일 일요일 BOE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